자,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가장 즐겁게 봤던 과학 위성 누리호 발사 성공 얘기입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했어요. 과학 위성 사이언스 세럴라이트 좋습니다. 사이언스 세럴라이트 누리호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마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자, 11월 27일 엊그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벌써 4차입니다. 최초로 민간 주도로 제작이 됐고요. 한국형 발사체 K발사체 누리호가 27일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이 역사적인 장면 스컬드 시청자라면 도저히 놓칠 수 없죠. 제가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온 영상입니다. 10, 보시죠.
9, 8, 7, 6, 5, 4, 3, 2. 아.
와, 한 10번쯤 봤는데?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큽니다. 조금 이따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아, 끝내주죠. 계속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가시면은 유튜브 영상에 떠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요. 하, 멋지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제 스펙을 불러드릴 텐데 이 지난번에 3차 발사도 했잖아요. 3차 발사 기억이 나시는 분이실 텐데 그때에 비해서 누리호 스펙이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일단 올라가는 고도도 높게 올라가요. 600km가 목표인데 600에서 800km까지 더 높게 올라가고 또 이 크기도 훨씬 커졌고 크기 보시면 47m입니다. 47m. 거의 아파트 16층에 가까운 높이죠. 작게 보이지만 굉장히 높고 굉장히 크고 총 중량이 200톤이 넘는 우주선이 쫙 이제 발사체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위성부 중량이라고 있습니다. 위성부 중량이 뭐냐면은 여기 위성 태우는데 위성 태우는데 중량을 얼마나 실을 수 있냐. 요번에 3차에는 500kg였는데 이번 4차에는 거의 1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실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1톤 정도를 싣고 날아갔어요. 한 960kg 총 13개의 위성을 싣고 날아간 지금까지 우리가 날려본 발사체 중에 가장 큰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니까 아니 그 앞에 헤드에 왜 그렇게 많이 넣어요? 왜 그렇게 뭘 크게 넣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중형급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누리호 4차 발사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 3차 때는 차세대 소형 위성을 올렸어요. 궤도에. 근데 이번엔 차세대 중형 위성을 올렸어요. 소에서 중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무게가 늘어난 거죠. 게다가 위성이 하나가 아닙니다. 총 13개, 메인 위성 빼고도 조그만 거 12개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13개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기가 좀 큰데 사람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거죠. 굳이 그걸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뭐 하려고 라고 오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오해다, 오해다.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이제 돌아올 때 나중에 왜냐면은 우리 이제 재활용 로켓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재활용 기술을 위해서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도 이제 연구한다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형급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내용이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런 짤도 돌더라고요. 뭐 어디에 뭐 이런 걸 올렸네 그러면서 누리호 과학위성 맞냐? 뭐 북한도 비슷한데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에헤이! 그건 북한이고 누리호는 과학위성입니다. 과학위성. 이런 우리 저 북쪽에 있는 조금 그 거시기한 뭐 그런 거하고 달라요. 거시기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북한이야 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어쩌고 하면서 뭐 자기들이 뭐 미국에 쏘네 마네 뭐 그러고 있지만 우리는 중형급 위성 발사체를 나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고요. 또 요거를 또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조립을 총괄한 기업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방산 기업이죠. 그래서 그 방산 관련해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아니 만든 기업이 방위산업체도 같이 하시는 거죠. 어? 뭐 탱크도 만들고 말이야. 뭐 저것도 만들고 전차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 겹친 거지만 우리는 그냥 에어로 스페이스, 우주로 가는 과학 발사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발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누리호 4차 발사. 첫 민간 주도 발사입니다. 지금 미국도 뭐 요즘 나사가 주도하긴 하지만 뭐 스페이스X도 있고 민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잖아요. 우리도 이번 발사에는 민간 체계 종합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 조립을 총괄했고요. 항우용 주간의 발사 운영에도 참여해서 처음으로 민간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간이 주도해서 발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발사대! 요 발사대가 제가 이 교수님한테 들었었는데 KBS에 수업 들을 때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요 발사대 시스템이. 왜냐하면은 막 열이 쫙 나잖아요. 그것도 견뎌야 되고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이번에 발사대 시스템은 HD 현대중공업이 맡아서 누리호 발사대 시스템 공정 기술의 국산화율이 1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 3차 발사까지는 정부 주도였지만 이번 발사는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 자, 민간이 앞으로 우주 개발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번 누리호의 목표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번 누리호를 왜 발사했냐? 각도를 좀 낮춰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발사했냐? 아니고요. 자, 누리호의 목표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기의 위성을 이 궤도에 올리는, 사출하는 게 누리호의 목표입니다. 각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 고도 600km 정도의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안에 큐브 위성에 모두 12기가 들어있어요. 총 13기를 궤도에 올리는 게 이번 위성 발사의 미션이고 13기가 올려야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가장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발사의 메인 위성 보여드리면 주 탑재 위성이자 무게가 500kg가 넘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리호 이번 발사의 1번 주인공은 물론 발사체겠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가장 메인 손님은 이분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이 녀석을 고도 600km에 올리는 게 주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고도 600km 올라가서 뭐하냐? 세 가지 임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읽을게요. 이걸 왜 하는지까지는 봤는데 뭐 그건 뭐 문과적인 사람으로서는 뭐 좋은 거구나. 지구 오로라와 대기관을 관측한다고 하고요. 우주 플라즈마 및 자기장 측정을 통한 전리권 교란 현상을 관측한다고 합니다. 아, 좋은 거 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걸 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3D 프린팅 기반 줄기세포 3차원 분화 배양 검증 임무. 이렇게 세 가지 임무를 하는 게 차세대 중형위성 3, 3호의 주된 임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궁금하신 분들 계실까봐 오로라 관측을 위한 시스템이 이번에 중형위성에 들어있어요. 자정부근의 오로라 활동을 관측하겠다. 영상의 관측폭이 700km. 대한민국 전역보다 이 넓은 지역을 한 장의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관측기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 관측 이거잖아요. 오로라.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막 녹색처럼 보이는 거. 요거를 왜 관측하냐 봤더니 GPS 뭐 오차나 전력망 손상 이런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가서 연구하겠다. 과학적으로 뭐 발생 기작이 대강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발생 기작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연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물론 내용을 보면 영상의 관측폭이 약 700km, 대한민국 전역보다 넓은 지역을 한 장의 영상에 담는다. 그저 오로라 관측을 위해서 그저 이게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이게 잘 모른대요. 그래서 과학연구개발을 위해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가 교란되고 뭐가 오차있고 아마 그런 거를 잘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오로라 관측 때문에 이번 누리호 발사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야간에 발사합니다. 야간에 발사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맞춰서 새벽 0시 55분에서 1시 14분 요 사이에 발사를 해야만 태양 동기 궤도를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다. 제가 태양 동기 궤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설명을 할까 하다가 궤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그거는 이제 될까 안 될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새벽 고 시기에 쏴야 정확하게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발사 라이브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중간에 발사 시간이 약간 늦춰졌어요. 0시 55분 발사였는데 1시 13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잘못하면 뭐 국제우주정거장에 ISS하고 뭐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우려가 있었는데 별 문제 없이 이제 발사가 되고 성공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중형위성 안에는 바이오 캐비닛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거래요. 요거 바이오 캐비넷. 요거는 뭐냐? 한림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주 미세 중력 환경에서 줄기세포 기반 3D 프린팅을 해보겠다. 그걸 왜 우주에서 하냐? 줄기세포 기반 3D 프린팅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상에서는 중력의 영향으로 세포가 바닥으로 자꾸 쏠린대요. 그래서 혈관 분화가 원활하지 않아 눌려갖고 정교한 장기 조직 형성이 어려운데 저 우주로 날아가면 중력의 영향이 약하니까 세포가 자연스럽게 쫙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 중력 환경에서 세포 분학성을 규명해서 심혈관계 질환 치료, 우주 의료에서 발전. 자, 요런 거를 하려고 3D 프린터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인 위성 말고 12개의 큐브 위성이 있습니다. 다 소개시켜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재밌는 거 몇 개 보여드리면 이 대학들이 참여를 했어요. 카이스트 연구진이 만든 K히어로가 있습니다. 위성 이름이에요. 위성 이름. 초소형 위성. 150와트급 초소형 위성 홀 추력기라고 하는데 K히어로입니다. K히어로 이름이. 이건 뭐냐? 저전력 우주 환경에서 이 홀 추력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보겠다. 그건 뭐냐 하면 저 우주에 가면 이렇게 전기로 움직이는 우주용 엔진, 전기 추진 엔진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위에서 내연기관 뗄 건 아니니까. 이럴 때 이 우주에서 저 홀 추력기가 잘 움직일 수 있냐. 우리가 개발한 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거 우리 자료 만든 친구가 써왔던데 이거 아니냐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쏠 정도의 과학기술이 되면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나가려 멀었어. 이게 이걸로 움직일 수 있냐? 잘 작동되냐? 우주에 나가서 자 고고 했다고 하면 되고요. 서울대도 있습니다. 서울대 항공우주학과는 스누글라이트라는 걸 올렸대요. 얘는 뭐냐? 요 큐브 위성 두 개가 실려있는데 쌍둥이성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GPS만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저 위성 두 개가 편대비행을 하고 도킹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PS만으로 편대비행과 도킹을 해낼 수 있냐? 그쵸? 그거를 위성 두 개로 그거를 실험한다고 하고요. 왜 거기서 편대비행을 하냐? 이 지구를 이제 많이 우리가 덮을 거니까 수백 개를 날려서 덮을 거니까 이 편대를 이렇게 해야지 부딪히지 않겠죠. 그리고 서로 부족할 때 이렇게 도킹도 하고 자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우주로 테크사가 만든 코스미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성에다가 조그만 아주 작은 1cm 소형 추진체를 달아놓은 거래요. 그걸 왜 달았냐? 수명이 다 됐는데도 거기 떠있으면 우주 쓰레기가 되니까 수명이 다 됐을 때 1cm짜리 소형 추진체가 조금 분사를 해갖고 아래로 대기권 낙하를 하게 만드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폐기하는 그런 기술도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우주용 부품 실험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개발한 삼성전자 D랩, 랜드플래시,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실어갖고 올라간다 그래요. 우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뭐 그런 걸 알아보겠죠. 한마디로 국내 우주 부품 시장을 확대해야겠다.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만 많으면 보시면 13개 개발 기간이 긴 건 5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서울대팀, 세종대팀, 그리고 뭐 코스믹, 비천, 인하대, 인하로셋, 카이스트, K히어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셋, 세종 4호 뭐 등등등등등등 뭐 기업들도 있죠. 쿼터니엄, 코스모스 기업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13개의 위성을 싣고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와 기술을 싣고 발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형 위성도 싣고 13개까지 12개짜리 큐브 위성도 싣다 보니까 이제 위성구 중량이 조금 커져갖고 4차 960kg 1톤 아직 글로벌 수준에 가려고 멀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 100톤 넘습니다. 실로 나르는 게 우리는 아직 멀었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위성구 중량이 좀 커졌다고 하고요. 자 저와 같이 그러면은 발사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조금만 알아보면은 요걸 보고 가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새벽 1시 13분에 발사를 했죠. 1단 엔진 점화되면서 쫙 발생했는데 발사 49초 만에 음속을 돌파하고 이 총 75톤급 액체 엔진 4기가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설계했다고 했죠. 그리고 1분이 딱 지나는 시점이 과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시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봤더니 최대 동압점이란 데를 통과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이 쫙 오르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공기 저항의 가장 큰 지점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속도가 막 상승하고 이제 공기 밀도가 높아갖고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지점이 이제 최대 동압점이라고 하고요. 거길 넘어가면은 공기 밀도가 점점 좀 떨어지면서 압력이 좀 내려가겠죠. 저기 통과하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면 뭐가 빡 하면서 우주선이 발사체가 막 폭파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사히 통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분이 지났을 때 1단 엔진이 정지되고 분리됩니다. 총 3단 로켓이죠. 맨 아래 있는 게 1단인데 이게 딱 떨어지면서 분리돼요. 뭐 스페이스X 이런 건 이게 돌아오죠. 이게 돌아오는데 우리는 그건 안 되니까 분리되고 이게 고도 70km 시점이라고 합니다. 지상거리 428km, 고도 70km. 이 해상의 1단 추진체는 버리고 그리고 3분 53초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또 어려운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지점에 발생하는데 이 앞부분에 쓰여있는 페어링이라고 불리는 이 덮개 부분을 이렇게 떼서 버려야 됩니다. 분리, 머리가 이렇게. 이게 뭐가 어려운가 싶긴 한데 올라가는 거 뚜껑이잖아요. 한마디로 땋궁을 열어갖고 땋궁을 옆으로 버려야 되는데 위성을 값싼 좌우 덮개. 이게 지난 2009년 나로 때 이 페어링 한쪽이 분리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어렵냐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어렵대. 꽉 돼 있다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 페어링 한쪽이 안 떨어져서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페어링이 정상 분리됐고요. 4분 30초, 4분대가 되면은 2단 엔진이 멈춥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머리가 떨어져 나가요. 소위 말해 위성부. 그리고 여기서 3단 엔진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2단도 이제 지구로 떨어지죠. 얘만 남는 거예요. 불과 4분 만에. 그리고 13분대가 되면은 고도 600km에 도달하고 드디어 머리만 남은 데서 메인 위성이 사출됩니다. 600km. 아까 우리가 시컷 얘기했던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이게 뿅 하고 나오면서 이게 메인 위성. 여기가 나와서 이제 지구랑 교신을 하면은 드디어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메인 위성이 사출된 다음에 한 1, 2분 뒤에는 역시 말씀드렸던 12개의 큐브 위성들이 옆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옆에 달려있는 게 마치 캐리어 인터셉터 날리듯이 옆으로 하나씩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요게 큐브 위성입니다. 여기 떨어져 나간 거 요거. 요런 것들이 12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모든 미션이 이제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발사하고 한 40여 분 지난 다음에 메인 위성, 중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형 위성이 교신에 성공을 했고요. 보도자료 그때 나왔어요. 1시 55분 지상국간 교신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새벽 2시 40분경이 되면은 드디어 올렸던 큐브 위성들에게 대부분 교신이 성공하면서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뉴스페이스 시대가 개막됐다. 이게 새벽 2시 40분이니까 발사된 지 한 1시간 반 만에 누리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거죠. 궤도 위에 올라간 위성들은 이제부터 과학실험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청장이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국민 여러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 좋아요. 지금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을 했었죠. 4차 발사까지 연속적으로 성공하면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자주적인 국가 우주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죠.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 5차, 누리호 6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누리호 5차 발사, 이번에는 초소형 위성 4개, 2호에서 6호까지, 4개인지 5개인지 모르겠네요. 내년에 5차 발사 예정이 돼 있고요. 2027년엔 6차 발사. 역시 초소형 위성을 5차, 6차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8차 발사까지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매년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처럼 막 발사 4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또 쐈구나. 민간에 발사 수요가 있으면 아, 올해 두세 번 쐈구나. 뭐 그냥 뭐 비행기 출발하듯이 아, 올해 누리호 몇 번 쐈습니까? 12번 쐈나요? 아, 매달 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발사를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연구자, 산업체, 관계자, 대학에 있는 분들 모두 1년에서 5년까지 저 위성 만드는 데 노력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셨죠. 그리고 이번 발사를 주도한 하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3차 발사 이후에 4차 발사까지 2년 6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 기술 인력 이탈. 2년 6개월 동안 발사를 안 하니까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다른 데 가고 이걸 안 하려고 하시고 기술 인력 이탈이 있었는데 협력업체와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서 너무나 기쁘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독자 발사체가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는 거다. 발사체가 경제성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해외에 의존해서 할 수 없다. 상업적 고민을 하면서 우주발사 능력 지속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역시 하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쭉 나온 얘기지만 위성을 운영하거나 위성을 보유한 국가는 많지만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이 안 된다 그럽니다. 10여 개 국이다. 위성을 운영한 경험은 많죠. 심지어 지금 스타트업도 하니까 대학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 스펙스X에 부탁해서 하거나 어디에 부탁해서 하면 요즘에 위성 대신 막 쏴주잖아요. 맨날 쏘니까 거기에 내 위성을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의 100개국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렸는데 직접 자력 발사하는 거는 이게 어렵다 그럽니다. 거의 안 늘고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몇 년에 걸쳐서 한 개국 들어올까 말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자력 발사의 국가에 속해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력 발사 성공까지 제가 교수님한테 직접 드렸는데 정말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러시아제 1단 로켓 사용할 때 나로호 시절에 2000년대 중반 이 러시아제 로켓 갖고 와서 2009년, 2010년 실패하고 러시아가 니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갖고 가서 2013년에 성공하고 그랬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굉장히 이 보안 유지를 하고 뭘 안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어쨌건 눈칫밥 먹으면서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울 때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근데 그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누리호 1차, 4차 발사, 3차 성공, 4차 성공하면서 옛날과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사체 크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소형, 저 과학 로켓은 진짜 과학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제는 압도적인 크기의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나온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사용 발사체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가 최근에 우주기본계획 수정안을 수립했는데요. 누리호 개량, 뭐 반복 발사 이건 당연한데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엔진 기반으로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우주를 향하는 기술이 아닌 지구를 향하는 기술을 개발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내려와서 터지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기억나시겠지만 지난 11월 14일 블루 오리진도 스페이스X 말고 또 다른 우주회사죠. 블루 오리진도 첫 재사용 로켓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이 영상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제프 베조스 아저씨의 블루 오리진이 사상 처음으로 자사 최대 규모 우주선에 부스터 로켓 회수 그대로 돌아오는 착륙에 성공을 했는데 우주선의 이름은 뉴 글렌입니다. 높이가 98m예요. 이번에 우리가 쏜 누리호의 두 배죠. 물론 두 배 높이라고 하더라도 스펙6의 팔콘 9보다는 약간 크지만 스타쉽보다는 작아요. 옆에 있는 게 스타쉽입니다. 이렇게 큰 거 이게 스타쉽이고 그 옆에가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착륙에 성공한 뉴 글렌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 뉴 글렌은 얼마를 실어 나를 수 있냐? 지구 저궤도에 45톤. 트럭 20대를 올릴 수 있다. 20대는 좀 과한데. 지구 정지궤도에 13톤. 트럭 6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스타쉽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스타쉽은 최대 적재량이 150톤이라 그러는데? 150톤. 우리 이번에 1톤 날랐다가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150톤이면 뭐 엄청나죠. 그러면 탱크를 실어 나를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그럼 봅시다. 이번에 블루 오리진이 사상 처음으로 발사체를 회수하는 장면. 이것도 유명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누리호의 미래 모습입니다. 이건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는 스페이스X만의 기술도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도달해서 정말 수십 미터, 98미터의 절반은 되니까 거의 한 5, 60미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거를 이제 도착하는 장면. 박수치는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도착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곧 이걸 하겠다는 거죠? 자, 저거를 했을 때 이렇게 기억나시지만 뭐 일론 머스크도 축하해줬죠? 야, 축하한다 그랬는데 아마 대한민국을 향해서도 곧 이거 할 날이 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우주항공청의 계획이 하나 또 있는데 옛날에 축하할 때 한번 소개시켜드렸어요. KGPS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GPS 신호에 의존하고 있죠. 이렇게 미국계 지나가면 미국 GPS 신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m, 미터 단위의 위치 오차를 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교한 GPS가 안 되는데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이런 자체 GPS를 가진 국가들은 센티미터급의 아주 고정밀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형 위성합법 시스템, 한국형 GPS, KGPS 줄여서 KPS. KPS가 2035년 목표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KPS의 첫 위성은 누리호로 가냐? 아,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연구 중이기 때문에 2029년 9월 스페이스X를 통해서 첫 KPX 위성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계약했어요. 2025년 9월에 스페이스X와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 KPS의 첫 위성,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한국형 GPS의 첫 위성이 올라가고 2035년까지 총 8개 위성을 발사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상공에 KPS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미국에서의 GPS를 받지 않아도 자체적인 GPS망을 가질 수 있고 아주 정밀한 센티미터급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약간 애매하죠? 아, 이거 실제 GPS 이용해 보면은 약간 애매해요. 꺾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특히 뭐 교차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있잖아요. 아, 이거 죽겠네. 이렇게 되는데 차로 가면 가면은 여기죠. 아씨. 당해본 분은 압니다. 아, 이게 그게 애매해요. 게다가 이게 공중으로 약간 있어서 약간 이중교차로처럼 돼 있으면 이게 자세히 나오든가 말이야. 뭐 요 근처 어디래. 뭐 5m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차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5m인지 이게 5m인지 헷갈 지나가면은 거기죠. 아, 이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2035년이 돼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가 도착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KPS가 구축되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이어서 7번째로 항법 위성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야, 너 GPS 보고 와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KPS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이 나라들의 GPS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각자 이름이 있어. 각자 이름이 7개가.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 그때 되면 야, KPS 보고 와. 그걸 꺾지 못하냐, 꺾으면 되지. 라고 하는 날이 아마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35년이죠. 자, 결론적으로 11월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송에 성공을 했고요. 최초로 민간 주도로 제작된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주 10대 강국, 지금 아마 10대 강국 정도 될 텐데 10대 강국, 5대 강국 안에 들어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 요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 다시 한번. 저희가 한 10번, 20번쯤 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엔진 처방.
저 발사되는 저 로켓이 동일하게 터지고 동일한 화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저게 하나의 엔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엔진이 동시에 발사를 하잖아요. 저걸 맞추기가 정말 어렵다 그러는데 자랑스럽게 그지 없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